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 미천한 저희를 또한 한 가운데 또한 이렇게 모여주사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참으로 성령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화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미약하고 약한 저는 십자가 뒤에서 숨기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여 주셔서 참으로 온전히 살아계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 네, 여러분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네? 예, 주의 첫날이죠. 예, 그런데 날짜로 보면은 며칠인지 아시나요? 예, 7월 하루입니다. 예, 7월 1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을 한 지가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반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첫 해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우리 삶 안에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소망을 가졌던 것들 혹은 내 삶 안에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주님 또한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꿈꿨던 것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 안에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예, 몇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 안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보시는지요? 예, 기도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예, 많은 열매를 바라는 농부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와 같이 노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6개월이 지났지만 저의 삶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던 것은 참 고개를 들기가 민망하였습니다. 예, 주님께서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잊고 살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곤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어떤 것을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 희생물로서 우리 스스로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이와 같은 소망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거를 봤을 때도 어려움이고 불확실함 속에서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앞으로를 또한 생각해보게 된다면 예, 불확실한 소망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줄 이가 아무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정말 다르십니까? 예, 우리의 마음으로 혹은 나의 감정적인 것들만 봤을 때는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 땅조차 하나님의 발받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산들과 그 언덕 위에 있는 동물들이 주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금광들이요. 예. 그 금광들이 다 누구 것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어저께 제가 TV를 봤는데요. 옛날에 그 인디언들과 그 유럽에서 이주해 온 이제 미국인들이죠. 그들과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파치족인가 어떤 족이랑 싸우게 되었는데 결국은 전쟁에서 그 사람들을 이기기가 힘드니까 너무 길게 전쟁이 이끌어지니까 그들과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강 주변은 인디언들에게 준다. 근데 좀 이따 보니까 거기서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계약을 하자 하면서 그와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야 될 것이 모든 금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이 모든 것들이 다 예, 저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매우 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를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지금이 혹시 뭐 어렵고 힘들던 시간에 우리의 삶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예, 해피엔딩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동일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과거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기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함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솔직히 바라보게 된다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점점 더 악해지고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또 나의 삶을 또한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도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또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말씀하기를요.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이러한 섬김을 위해서 합당한 희생물로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처럼 조언하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매우 강하고 적극적인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간청하노니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면 여러분 이 단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학교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숙제를 안 해갔을 때 어쨌든 선생님이 예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몽둥이를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야구 배트를 가져와가지고 숙제 조금 안 했다고 혹은 영어 단어 암기를 몇 개 못했다고 야구 배트 가져와 단장 가져와 이렇게 내 자리에 있어 그러면은 야구 배트를 가져와서 이렇게 한 명씩 지목을 해가지고 숙제 해왔냐 혹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단어 예를 들어서 뭐 물어보면은 틀리면은 한 명씩 나오게 합니다. 다. 근데 결국은 3분의 2 이상을 불러내려고 일부러 때리시려고 예, 그랬던 것이었죠. 그런 다음에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때리셨습니다. 예, 물론 요구했던 것을 숙제를 안 해오거나 혹은 단어를 못 외웠으니까 예, 맞을 이유가 되었겠죠. 근데 선생님이 어떤 때는 불쌍히 여겨셔서 약하게 때리거나 혹은 조금만 이렇게 회초리로 때려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의 모습만 보았을 때 혹은 저의 모습만 보았을 때에는 야구 배트로 때릴 수도 있었지만 예,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냥 대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긍휼이라고 우리말로는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 긍휼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번에 속죄하신 단번 속죄,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 그것을 말한다는 것보다 그 피 흘림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주님의 계속된 그 긍휼하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로서 이처럼 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삶 속에 보십시오. 저의 삶을 봐도 넘어지고 주님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하세요. 여겨주십시오 하고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한 주가 되면 혹은 며칠이 지난 다음에 망각할 때 또한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희 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함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데,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았을 때는 참으로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로서 큰 체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그분의 사랑받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은 긍휼이 아니라 계속된 이런 반복적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긍휼함을 보여주시는, 긍휼을 주시는 그 주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선하시고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또한 가득하시며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한 마음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긍휼함을 보여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또한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입지만은 참 어려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참으로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구나. 주님의 긍휼함이 없이는 참으로 하루 한 시간조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쉽게 세상을 바라보거나 혹은 나의 모습만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나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는 쉽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문제가 그래도 사라지진 않아요.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을 기억하던 것 다시 잊지 않습니까? 내일이 되면 또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주님. 은혜를 맛본 다음에 망각하는 것들, 참으로 그런 모습이 싫은데, 이러한 것들이 솔직히 삶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하고서 주님께 반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라도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 속에, 내 짧은 지식 속에 주님의 그 은혜를 가둬놓으려고 하였지만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나의 이러한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옛날에 구약에 있어서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대제사장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들은 매우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물을 지으시고 거룩하셔서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어떠한 작은 죄라도 크게 체벌하실 수 있는, 징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임재함을 통하여 그 거하시는 그 성전 안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단체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1년에 딱 한 명 지목받아서 들어간다면 그 제사장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다 제사장들인데요, 제일 뽑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딱 돼가지고 이게 레위인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딱 뽑았는데 이상기에 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 이름이 나와도 매우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들어갔을 때 허리에다가, 허리춤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끈을 잡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그들이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발견하시고 그 죄로 인해가지고 그들을 치시기라도 한다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허리춤에다가 끈을 달아다가 밖에서, 지성소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끈을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러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긍휼하심을 우리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또한 특별히 한 가지 모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제사장이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셨을 때 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어떤 복작, 예식 중에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머리 위에 관을 쓰고요, 거기 안에 이렇게 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패 앞에는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가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갔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머리 위에 새겨져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의롭도다, 너가 거룩하도다 하고 주님께서 칭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믿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된 칭의, 즉 거룩하다 함을 있게 된 그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두려운 일이겠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미워하신다면 대제사장이 우리 모든 복된 소망 침례교회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만약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올라가셔서 주님께 피를 보여주러 가시는데, 근데 정여비는 사랑 안 합니다. 저 정여병 죄를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참 큰 두려움 속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또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긍휼함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여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왕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힘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죄가 반복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던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더욱 나오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잠시라도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안에 점점 더 나아가기를 그분의 긍휼함을 힘입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을 때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처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더욱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죄, 작은 죄, 반복적인 죄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용서하실 수 있으실까라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속인다 하여도 마귀가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말하여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혈의 피로서 다 용서하였기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니 나에게 나오라고 이처럼 희생물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라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작다고 혹은 나이가 많다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주님께서 편파하신다면 참 괴로운 일이죠. 근데 주님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십니다. 돈이 많든 적든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주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저처럼 좋던 혹은 혼자 착각을 하고 있건 주님께서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바라보고 계신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중심입니다. 주님께서는 돈이 많은 사람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거나 혹은 키나 외모 어떤 배경을 절대 작은 것도 바라보고 계시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는 먼 백성이라면 주님께 나아가 드릴 수 있는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자신의 백성에게 다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이 내용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시게 되면 그 내용 안에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리고 예식적인 방법들 그 안에 뭐를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무엇은 드릴 수 있고 뭐는 빼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걸 하면 안 되고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축소하여 세 가지로 우리가 그 핵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주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거룩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 헌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부자들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소를 드릴 수 있겠죠. 근데 가난해요 내가. 그런다면 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를 한 마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밀가루를 가지고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반드시 질병이나 그런 것이 없는 좋은 것이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밀가루조차도 어떠한 누룩이나 어떠한 불순물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곱게 간 그 해에 새해에 처음 난 그러한 푸름을 간직한 그러니까 첫 번째 가진 것들, 즉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뭐 묵은 밥보다는 우리가 햇살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해에 난 거 인터넷으로 클릭하면서 무슨 쌀을 살까 하더라도 동일한 가격이면 올해에 난 것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지만 과거의 구약 안에서요. 근데 주님께서 제안하시는 첫 번째 요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것.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기준에 합당한 것. 값이 나가는 것들. 존귀 여길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뭐 신실하심, 그분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혹은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굳이 뽑자면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분의 뛰어나심, 높으심, 그 주님의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뛰어나고 높으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뛰어나시고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이 한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이유 또한 그분이 우리와 다르게 더욱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가 상기해 보게 되었을 때 우리 신약교회는 어떤 것들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또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즉 진리의 이 말씀에 대한 것이 참으로 이와 같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신 이 교리라는 것은 타협하지 못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무리 뭐 다윈의 진화론을 말하고요, 아무리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와 같은 진리들은 우리가 결코 타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삼위일체 아무리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침례에 대한 교리들, 우리가 침례에 순종하는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아무리 밖에서 뭐라고 한들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와 같은 기준과 잣대를 우리의 삶 안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는가 그러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 내용 안에 두 번째 단락 내용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또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중심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또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님께 나아간 두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부자들이 드리는 많은 어떤 값진 것들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두 렙돈의 그 작은 동전 두 개였지만 과부가 드리는 그 두 개의 동전이 그 자신의 생활비를 다 드려 주님께 사랑의 마음으로서 주님께 드리는 그 자신이 가진 모든 거였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바라보셨을 때 참으로 너가 나에게 드리는 너의 삶이, 나에게 드리는 작은 헌물이, 나에게 드리는 작은 수고가 나의 눈에 보기에 값지구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이 바라보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두랩돈에 동전 두 개밖에 그 과분을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저가 생각했을 때 뭐 게임은 끝났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값지게 보시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크게 값지게 그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는 저울을 가지고 계시다고 잠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을 주셔서 너 또 넘어지니? 다음에 좀 제대로 한번 넘어서 보렴. 다시 한번 시험 준다. 넘어서 봐. 이렇게 해서 뭐 우리에게 우리가 뭐 혹은 못 넘어지는 것을 뭐 이렇게 미워하기 때문에 혹은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 혹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 단련된 은과 같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더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서 나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계신지요? 저가 주님께 기도할 때 저 또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 정말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나의 아버지께 참으로 내 모습을 보여드리며, 나의 연약함조차도 이러한 모습이지만 주님, 내가 주님 배우길 원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소서 하고 내가 나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러 들어갑니까? 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갑니까? 만약에 내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간다고 말한다면, 단지 그것이 나의 목적입니다라고 말한다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돌멩이에게 비는 사람도 혹은 조상들에게 비는 사람도 나를 도와줄 거라,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필요 때문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것은 참된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참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응답하신다 하십니다. 왜 구하라 하십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이시기에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도 자신의 아들에게 선한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선한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심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내용 안에서 희생물로 드리는 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희생물은 뭐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네?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죽이기 위해서. 배를 찍고, 솔직하게 보면요, 배를 찍고 하나님께 번제로 불태우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밀가루조차도 가루를 빻아서 형태를 없애서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너희의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주님의 진리를 뭔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리려고 내가 자살을 하거나 그런 것이 당연히 아니고요. 또 혹은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해야지 내 몸을 뭐 죽입니까? 나의 몸을 좀 쳐서라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좀 바꾸기 원하는데 주님 안 됩니다.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내가 아무리 구한들 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기 원하시는 것은 히브리서의 모든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진리와 동일하게 단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성령님을 주셨으니 이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희생물로 드려라 하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지만 그때 받는 모든 상급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동안만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것들이 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기한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시각과 시간과 섬기는 그 자리들은 분명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지나가게 되어 나이가 늙은 다음에 주님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래요. 나중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언제 앗아갈지 우리는 모르고 죽음이 다 다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 감사드릴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죽음 다음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뭔가 일할 수 있고 수고하여 주님께 어떠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죠. 주님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좋은 가정환경을 주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워요. 좋은 학교가 아닌데요. 서울대를 나오지 않아가지고 좋은 학교 회사에 또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좋은 환경이 또 더욱더 안 되네요. 주님, 저에게 정말 기회를 주셨나요? 이와 같이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회는 24시간입니다. 저도 24시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없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나 1달란트 가진 사람들 주인이 오셨을 때에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 그 주인을 위하여 값진 열매를 더욱더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주인이 오기 이전에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바로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야만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며칠 아니죠? 지난해 몇 년 전에요. TV에서요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건물을 만들었는데 건물이 갑자기 홀싹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건물이 무너졌나 하고 봤더니 건물의 그 시멘트로 건물을 만들면 그 안에 뭐 들어가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가 들어가죠? 예, 철근이 들어가죠. 근데 그 건물이 넘어졌던 이유는 철근 대신에 대나무로 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해외 토픽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은 이와 같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향적으로 아, 나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 이와 같은 걸 할 거예요. 근데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참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참으로 순종하여 한 시간 한 시간 1분 1분 1초 1초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았을 때는 삐까번쩍하고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건물일지언정 그 속 안에 철근과 같은 어떤 중심이 없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나무를 넣었기 때문이죠.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 위에 지어진 집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살아있는 동안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좀 결론을 지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께 희생물로서 드리길 원하신다 말하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만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좋은 예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하고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주 가장 좋은 모범의 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살아셨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기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그 모습에 대해서는 바로 이 요한은 말하기를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즉 말씀으로서 그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던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체를 입으셨던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14절을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말씀이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육체 안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사셨을 때 그 모습을 어떤 누군가가 딱 보게 된다면 그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 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반과 진리가 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뭐 이렇게 밸런스를 가져라. 은혜를 좀 가지다가 진리가 부족하면 진리에 좀 채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던 그 영광 중에 계셨던 그 모습조차도 모습이 참으로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셨던 그분이셨던 것과 동일하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거하셨을 때에도 동일하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셨다고 우리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떠한 육체의 한계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육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다고 아까 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배움이 필요하고 또한 교정이 필요하고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이 또한 필요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뭔가 배움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 대해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거하셨을 때 동일하게 아버지와 동일한 모습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 안에 거하셨을 때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서 바로 그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서 오늘의 말씀의 내용들과 한번 생각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시하시는 그 진리에 대한 내용들 은혜에 따라 사는 그러한 기도하는 삶들 또한 그것들을 두고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들이 충만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배우고 또 그 다음날 배우고 그랬다가 잊어버려서 다음 주에 다시 배우고 한 달 동안 배우고 1년 동안 배우지만 변화가 없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또한 계속 배우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다음에는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며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며 예수님과 걸어가는 그런 삶으로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에서 주체자로서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육체를 입으셨을 때에는 말씀을 또 배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우셨고 또한 주체자께서 배우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동일하게 주체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일하게 걸어가며 순종함을 통하여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며 열매를 맺으며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주님께서 이미 대답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면 분명 말씀에 따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 우리 아버지께 참으로 우리의 필요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말하는 것 이상으로 참으로 우리의 필요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우리가 깨달아 알을 수 있고 또한 동일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어떤 기사가 났는데요. 약간 거의 해외 토픽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는데요.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공항 근처였나요? 거기서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했는데 바이올린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가가 바이올린을 훔쳐갔습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이 21억짜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1억짜리 뭐 발음도 어려운 스트라우디 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었다고 합니다. 21억짜리면 엄청나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내용이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중에 그래가지고 물론 보험이 걸려있죠. 그래서 보험사에서 뭐 엄청난 돈을 또한 걸었고요. 나중에 근데 그것을 찾았는데요. 그것을 어디서 발견했냐면은 어떤 고물상에서 뭐 음악가게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그걸 팔고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누군가가 나에게 뭐 21억짜리 사우디 바리우스를 나에게 준다면, 아 이거 21억짜리예요.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나에게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평생 갑으로 물려주든지, 내가 어려울 때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든지, 혹은 지금 당장 사서 뭐 결혼 자금으로 쓴다든지 뭔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생물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지 어떠한 요구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시려고 혹은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크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와주시는 손길이 얼마나 강하시며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얼마나 아름다우시며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여 우리가 사랑으로서 순종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런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려고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서 희생물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